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내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어주어라. 누가 너에게 천 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이천 걸음을 가주어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흔히 동태복수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칙은 해를 입힌 만큼 그대로 갚아주는 형벌을 의미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법칙이 구약 성경에도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동족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은 자기가 한 대로 대받아야 한다. 골절은 골절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다.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대로 자신도 상해를 입어야 한다. 레위기 말씀입니다. 남에게 저지른 잘못이나 남에게 입힌 해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남깁니다. 그렇기에 억울한 마음이 들고 안 갚음하려는 마음이 드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이 과연 현실을 바꿀까요? 아마도 그러한 문제를 알고 계신 듯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통념, 심지어 성경에도 나오는 말씀과 반대되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예수님께서는 악의 연결고리, 폭력과 증오의 연결고리를 끊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악을 선으로 갚고 하느님께 대신 용서를 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으로 직접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뺨을 때려도, 침을 뱉어도, 심지어 거짓 증언과 모함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에도 받은 대로 안 갚음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용서를 청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순간 악의 사슬은 그 순간 끝나버립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용서를 청하셨던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 악과 죄, 폭력은 힘을 잃고 사라져버립니다. 선이 악을, 용서가 죄를 이기는 순간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감정적인 존재이기에 억울함과 서운함을 풀지 못하는 한 계속해서 원한과 분노를 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의도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냥 당하고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로 멋진 삶을 살도록 하느님의 선하심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이끌고자 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세상의 통념에 어긋나기 때문에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진정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임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은 그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헤아리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청하는 것이 아닐까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합니다. 마음이 담긴 말 한마디가 나에게는 간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막상 그 마음을 입으로 표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안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 마음과 만나도록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주님 마음,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주시며 공감해 주시고 위로를 아끼지 않으시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시는 마음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젠가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총이 내리는 것을 볼 수 있고 훨씬 더 가볍고 자유로워진 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주님께 대한 신뢰와 함께 시간을 감내하는 지혜가 아닐까요?
1분결이 김충섭 신부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성모 발현지는 멕시코의 과달루페, 프랑스 파리의 리드박, 라셀레트, 루르드, 봉맹, 아일랜드의 녹, 포르투갈의 파티마, 벨기에의 보렌과 바니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곳에서 성모님의 발현이 목격되었다고 보고되었지만 아직 교회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990년 이후 순례자가 많아진 크로아티아의 메주구리에도 아직까지 교회의 공식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985년 시작된 우리나라 나주의 성모 발현 역시 교회의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이 사건은 광주 대교구장께서 면밀히 조사를 한 후 교도권의 이름으로 참된 계시로 보지 않고 나주 성모 발현과 관계되는 일체의 신심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라이트 레코드에서 펴낸 류재연의 대화의 밀도 가운데 그냥 주어지는 좋은 대화는 없다. 가위로 오려버리고 싶은 기분 나쁜 대화의 시작. 사전 연락 없이 늦게 도착해서 앉자마자 자기 불만만 이야기하더니 내가 이야기할 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그 자리에서 하품을 내리 몇 번을 해대면서 지루하기 짝이 없는 표정을 짓는다. 마음 같아선 내 시간도 당신만큼 아까우니 이 시간 환불해달라고 외치고 나오고 싶지만 그 감정을 꼭 참고 애써 태어난 척 대화를 마무리하고 사무실로 돌아온다. 그날의 대화를 복기해보면 그 사람은 나와의 대화를 위해 단 1%도 노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좋은 대화를 위해서는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상대방을 만나기 전에 인사말을 떠올려보고 만났을 때 듬뿍 상대를 반기고 그날 상대의 감정 상태와 컨디션을 파악하고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귀를 열고 상대의 말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내 감정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전달할 말을 미리 정리해서 내 언어로 표현하는 이 일련의 행위들은 좋은 대화를 나누기 위한 의지적인 노력이다. 만일 누군가와의 대화가 별 노력도 없이 그냥 너무 편안하고 기분 좋게 여겨진다면 그 순간 그 사람은 내가 눈치채지 못하게 헌신하고 있거나 오늘을 위해 과거에 그 사람과 내가 쌓아온 노력의 시간들 덕분에 오늘 이 대화가 그냥 너무 자연스럽고 흥겹게 느껴지는 것일 테다. 그냥 주어지는 좋은 대화는 없다. 좋은 대화는 노력의 산물이다. 목소리에서 펴낸 이 솔로몬의 엄마 그러지 말고 가운데 윗머리와 뒷머리의 기준. 아침에 일어나 눌린 머리를 만지다 보면 늘 뒤통수에 있는 가르마가 문제를 일으킨다. 눈에 보이는 부분이야 손으로 대충 방향을 잡으면 그만이지만 윗머리에서 뒷머리로 이어지는 어딘가쯤 사라지는 경계를 나누는 일은 늘 쉽지가 않다. 경계를 찾아 분리한 후 뜨거나 가라앉은 부분들을 비교해가며 모양을 맞춰야 한다. 경계를 나누는 일, 나도 모르는 사이 한데 섞여 모호해지는 것들을 천천히 구별해가며 선을 긋는 일. 경계하지 않으면 자연스레 구분할 수 없어지는 것들이 참 많다. 많은 문제는 익숙해진 어느 순간 구분할 수 없어진 것들에서 시작되곤 했다. 며칠을 집중한 채 한 작업에 몰두하다 보면 항상 놓치는 것들이 생겼다. 사람 관계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밀리는 일과 쌓이는 작업량들, 그것의 경계를 나누고 유지하는 것에는 상당한 집중이 필요했다.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지키며 사는 일은 매일 아침이면 흐트러진 뒷머리를 정리하는 일만큼이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잠시라도 정신을 놓으면 모호해지는 것들, 잊지 말아야 하는 것과 잊어도 괜찮은 것들이 아침마다 쉽사리 뒤섞였다. 덩어리째로 던져진 빨랫감 같은 생각을 나눠야 했다. 반복되는 하루는 늘 그것의 연장선에 있다. 어쩌면 우리 사이의 문제는 대부분 기준을 제대로 나누지 못해 일어나는 것일지도 모른다.
프란츠 슈베르트 작곡의 성모성 아베마리아 독일 작품 번호 839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프랑츠 슈베르트 작곡의 성모송 아베마리아 감상해 보셨습니다. 예, 이어지는 성가로 베네딕투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라는 내용. 예, 1855년도에 작곡된 작품을 레너 디클로 합창단이 연주합니다.
사랑의 샘 평안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용준 다이나 스피크 TWOA 비즈니스 에드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로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가도는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의 이번 스페인 사목 방문의 표어는 요한복음서 4장 35절 눈을 들어 저 밭들을 보아라입니다. 일상의 근심을 넘어 하느님의 현전을 재발견하고 타인에게 마음을 열라고 초대했습니다. 방문 첫날 마드리드 왕궁에서 교황은 스페인 정부 관계자와 외교관들에게 분열과 양극화 담론을 극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년 60만 명과 함께 한 밤샘 기도에서는 그리스도처럼 인간다워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문 이튿날 120만 명이 참석한 성체성열 대축일 미사에서 교황은 살아있는 신앙이 양극화로 고통받는 스페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교황은 순방 마지막 날 바다를 건너는 아프리카 이주민들의 유럽 진입 관문인 카나리아 제도를 방문해 사망한 이주민들을 추모했습니다. 바르셀로나 방문에서는 가톨릭 공동체 일치의 증인이자 예언자가 되달라고 공고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자극이 가득한 문화에서 침묵과 내면을 가꾸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전국 부동산 경매에 나온 매물이 2주 연속 300건 미만에 머물렀지만 낙찰률은 3분의 1을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최근 주택 경매 시장에서는 겨울철 침체 분위기가 짙어지며 활동 수준이 매우 낮은 상태를 이어갔습니다. interest.co.nz가 6월 6일부터 12일까지 정부에서 진행된 주거용 부동산 경매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296채의 주택이 경매에 나왔으며 이는 해당 매체가 추적하는 경매 기준으로 2주 연속 출품 물건 건수가 300건 이하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111채가 경매에서 낙찰되며 전체 낙찰률은 3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최소한 낙찰률을 다시 3분의 1 이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의 낙찰률 32%와 비교하면 개선된 수치입니다. 경매시장의 통상적인 계절적 흐름을 따른다면 향후 몇 달 동안 경매 활동은 점진적으로 더 약해지다가 8월 중순경 바닥을 찍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9월 본철이 시작되면서 다시 활기를 되찾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새로운 여론조사에서 열린여당은 예산안 발표 이후 별다른 지지율 상승 효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적으로 국민당에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 업체 쿠리아가 매월 실시하는 납세자 연맹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당, 뉴질랜드 제1당, 액트당은 여전히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그 차이는 매우 근소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유권자들에게 즉각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른바 선심성 정책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국가 재정을 흑자로 되돌리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쿠리아의 여론조사는 예산안 발표 약 일주일 후부터 진행됐습니다. 정당 지지율에서 노동당이 0.3% 상승한 32.2%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고 국민당은 0.1% 오른 30.1%, 녹색당은 1.8% 상승한 11.5%, 뉴질랜드 제1당은 0.3% 하락한 11.4%, 액트당은 1.3% 상승한 7.8%, 대파티 마오리 1% 하락한 3.1%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대로 오늘 총선이 치러진다면 연립 여당은 62석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지만 야권 블록은 58석에 그쳐 과반 확보에 실패하게 됩니다. 한편 선호 총리 조사에서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 2.7% 하락한 18.8%, 그리스 히킨스 노동당 대표 1.9% 하락한 17.1%로 주요 양당 지도자 모두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국민당의 노동당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난에 대해 노동당의 바바라 에즈먼드 경제 담당 대변인은 국민당의 공격이 오히려 자신들의 정책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에즈먼드는 이것은 자신들이 실적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이며 국민당도 지난 3년간의 공약 파기로 인해 국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에즈먼드 정부가 총 사업비 560억 달러로 추정되는 국가 중요 도로 사업 지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부 부채가 2023년 총선 전 전망치보다 44억 달러 더 높아진 이유도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에즈먼드는 노동당이 이미 양도소득세 도입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이 세금은 뉴질랜드 국민 10명 중 1명 정도에게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즈먼드는 우리는 올해 후반에 완전한 재정계획을 발표해 노동당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국민들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제1당은 뉴질랜드의 유전자 변형 기술 관련된 법률을 대폭 개정하는 법안이 총선 전에 통과될 가능성이 낮으며 이 문제가 차기 총선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전자 기술 법안은 유전자 편집과 같은 기술을 연구실 밖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사실상 약 30년간 유지되어 온 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민당이 액트당 및 뉴질랜드 제1당과 체결한 연정 협약의 일부로 원래는 2025년 말까지 통과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연립정부 내부의 이견으로 인해 개혁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법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약 1만 5천 명이 의견을 제출했으며 그중 다수가 법안의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제1당 대표인 윈스턴 피터스는 이전부터 충분한 안전장치가 추가되지 않으면 법안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는 일요일 캠브리지에서 열린 공개 집회에서 현재 법안의 안전장치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며 현 상태로는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피터스는 뉴질랜드의 수출 경쟁력과 경제적 명성이 유전자 변형 없는 국가라는 이미지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뉴질랜드 제1당이 다른 정당들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 이러한 국가 브랜드 가치를 희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당의 재무 담당 대변인 니콜라 윌리스는 노동당이 추진하는 정책들의 재원을 마련하는데 182억 뉴질랜드 달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윌리스는 일요일 기자회견에서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히킨스와 재무담당 대변인 바바라 에즈먼즈에게 노동당의 지출 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 사이의 격차를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에즈먼즈는 곧바로 반박하며 국민당이 초조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윌리스는 노동당의 숨겨진 청구서라는 문서를 공개하며 지금까지 발표된 노동당 정책들과 그 예상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국민당은 노동당의 신규 지출 규모가 향후 4년간 2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반면 노동당이 제안한 양도소득세로 같은 기간 거둘 수 있는 세수는 28억 달러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182억 달러의 재정 공백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윌리스는 노동당이 국민들에게 솔직해지고 뉴질랜드 국민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올해 필드에서의 높은 참가 열기는 현재 농촌 경제의 호황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농가들의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지출 여향도 크게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유제품 대기업 폰테라는 앵커버터와 메인랜드 치즈 등의 소비자 브랜드 사업을 42억 달러에 매각했고 이에 따라 수천 명의 주주 농가들이 상당한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농민들은 이 자금을 장기 투자와 부채 상황에 활용하고 있으며 농업 부분 부채는 2018년 정점 이후 약 50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민단체 농민연합의 회장 웨인 랭포드는 올해 필드이스에서 실제 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변 농민들이 새로운 농기계를 구매하고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많이 봤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행사장에서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정당의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필드이스 협회 최고경자 리처드 린드 루스는 예년보다 훨씬 많은 정치인들이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린드 루스는 선거의 해에는 유권자들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훌륭한 기회이며 사람들이 정치인들과 만나 원하는 대화를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필드이스 주최 측은 올해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가 바로 너무 빠른 성장이었다며 이미 내년 행사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필드이스는 13만 2천 명 이상이 방문했으며 특히 개막일 방문객 수는 최근 행사 역사상 가장 많았습니다. 매년 와이카토 지역에서 열리는 필드이스는 농업 관련 박람회로 전통적인 트랙터부터 최신 농업기술 혁신 제품까지 다양한 농업장비와 서비스를 선보이는 행사입니다. 필드이스 협회 최고경영자 리처드 린드 루스는 행사에 참관 전시업체와 판매업체 부스는 행사 한 달 전 이미 모든 매진됐으며 총 1,100개의 부스가 운영됐다고 말했습니다. 린드루스는 전시를 원하는 업체들이 대기 명단에 오르고 행사에 참석하려는 사람들이 도로까지 줄을 서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성장에 따른 문제라며 주최 측이 내년 행사에서는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을 이미 수립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구름이 낀 날씨에 간헐적으로 비가 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에 내일은 부분적으로 구름이 낀 날씨에 약간의 비가 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안미영, 한우성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롬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 스피크, TWOA 비즈니스,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MP로 국제공정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KCR 성경 약방과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성서 모짜리 담당하고 있는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가 또 한 주를 시작하면서 어쩌다가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많은 분들께서 주일미사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것입니다. 사실 주일미사는 주간 첫 주간의 시작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 첫 주간의 시작은 그리스도인들은 시작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거죠.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것, 이거 주일미사 또 다른 의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은 또 제가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3절에 대한 내용 구절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 구절을 선택한 것은 카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드러난 새로운 구원의 방식을 잘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구절을 좀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자,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까 제가 카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드러난 새로운 구원의 방식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카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제가 요한복음을 가져온 거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요한복음의 간단한 특징들을 좀 몇 가지 설명드린 다음에 이 카나의 혼인잔치가 담고 있는 의미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은 기적사건을 전달해주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뭐 다르다기보다는 비슷하긴 하지만 용어를 좀 달리 쓰고 있는데요. 이 디나미스와 세메이온이라는 용어를 있는데 공간복음은 디나미스라는 용어를 좀 씁니다. 디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능력 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되고 있는 용어이긴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하셨어라고 하는 내용들을 잘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디나미스라는 용어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메이온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뭐랄까 능력이라고 하기보다는 표식, 뭐 표징이라고 해서 우리가 표지판, 아, 이쪽을 가리키는 거구나, 아, 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용어가 바로 세메이온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정표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여러 기적들이 있는데, 그 여러 기적들을 다 가져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딱 일곱 개의 기적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일곱 개의 기적은, 일곱 개의 표징은 누구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 있는가,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생명이 누구로부터 오게 되는지, 그리고 진정한 빛이 누구이신지를 일곱 개의 표징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누가 새로운 시작을 열고 있고, 또 누가 생명을 가져다 주고, 누가 빛인지, 그 누가 누군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항상 그 기적, 표징이 일어나면 그 표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주는 담화문이 함께 등장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그래서 기적이 있으면 그 밑에 담화문이 함께 등장되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대화가 자꾸 등장되면서 그 기적의 의미가 이 대화를 통해서 좀 드러나게 됩니다. 카나의 첫 번째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나의 첫 번째 기적 표징이 일어났고 그 표징에 대한 설명이 드러나는데, 이 카나의 표징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담화문 형식은 아니지만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그 표징에 대한 설명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카나의 첫 번째 기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카나의 그 첫 번째 기적에서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물이 포도주로 된 것을 기억하는데,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건 맞아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물이 담겨져 있는 정결례독입니다. 이 정결례에 쓰이는 돌로 된 물독이 몇 개냐가 또 중요해요. 그게 곧 여섯 개입니다. 그리고 정결례에 쓰는 물독은 바로 무엇을 상징하냐면 율법을 상징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마르코복음 7장을 말씀드리면서 물은 정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물을 씻고 음식을 먹는 규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듯 정결례에 쓰는 물독은 바로 정화를 위한 물독. 이것을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 죄를 씻는 물독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개죠? 이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이 여섯 개입니다. 근데 여섯 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완전한 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이것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수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 그 당시 때 뭐 점성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하늘을 보면서 관측하는 이런 점성술 안에서는, 눈으로 움직임이 관측 가능한, 별이 일곱 개입니다. 총. 그래서 7을 완전수. 그래서 이 세상의 운용을 알 수 있는 숫자라고도 이야기해서 7을 완전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이제 결국엔 성경에서 영향을 미쳐서 7은 완전수인데 그에 비하면 6은 불완전수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한, 즉 율법의 어떤 상징을 갖고 있는 이 물독이 6개라는 것은 바로 율법이 통한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율법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을 수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주는 게 정결례독의 여섯 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독에 있는 물이 누구를 통해서 맛있는 포도주로 변화가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로 그것이 변화가 된 것이죠. 이제 죄를 없애는, 즉 구원의 방식은 정결례 물독, 즉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게 이 카나의 첫 번째 기적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뀌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뀌신 거죠. 이것은 또 하나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바로 창조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빛이 생겨라 라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새로운 시작, 새 시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다음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은 이것을 더욱더 두드러지게 드러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을 보면 끝으로 채찍질을 만들어서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 내쫓아 버립니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를 엎어버리시는 가운데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유다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유다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 성전을 46텐에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오?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은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라고 남겨라요. 그러면 이제 성전이 허물어지고 즉 성전을 허물고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본다면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누구로 바뀐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처럼 그렇다면 아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예수님으로 바뀌는구나 이걸 언제 알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또 이것도 친절하게 아주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했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즉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난 뒤가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구원의 방식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방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이 되는 것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게 바로 카나의 혼인잔치와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구원의 방식은 예레미야와 또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해서 예고되고 있었던 겁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31장 32절부터 34절을 잘 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과 새 계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 계약은 어떤 계약인가 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왔을 때 그들과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 즉 새 계약은 이집트 탈출 때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 탈출 때 맺었던 계약은 뭐죠? 유다인들에겐 이걸 토라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들에게 율법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을 유다인들은 토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잘 통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탈출기도 19장, 20장 이후로 십계명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계명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규정들이 나타나요. 특히 레위기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정집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어떤 동물을 갖고 부정한 동물과 부정하지 않는 동물들을 가려내는 어떤 규정집의 모습을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이 레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 탈출 때 맺었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율법 조문의 중심이 되는 계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율법 조문의 어떤 규정들인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지켰는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 지켰다면 하느님께서 새로운 계약을 맺을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하도 그 계약을 지키지 않다 보니까 이제 하느님께서는 인간들과 새로운 계약을 다시 바꾸는데 그 계약은 이런 겁니다. 어떤 계약이냐면 자 그 시대가 지나간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지방과 맺어줄 계약은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조문으로 되어 있는 형식들은 마음속에 박힌 것이 아니라 내가 읽고 머리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방식의 새 계약은 즉 가심의 법을 새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어찌 보면 이러한 가심의 법을 넣어주는 방식, 마음의 그 법을 새겨주는 방식, 이 방식이 새 계약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법을 넣어주고 새겨주는 방식이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 예레미야서 안에서는 잘 알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에제키엘 예언서를 통해서 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에제키엘 예언서도 36장 16절부터 38절에서 새로워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의 모든 부정과 모든 우상에게서 너희를 정결케 하겠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겠다. 나는 또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어 너희가 나의 규정을 따르고 나의 법규를 준수하게 지키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에제키엘에 따르면 내 영을 넣어주어서 규정을 따르고 법규를 지키게 하겠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느껴지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바로 성령으로 느껴지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세례는 물로서만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을 통한 세례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사도 바울로 로마서 7장 6절을 가져오면서 법전이란 옛 방식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새 방식으로 하느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법전이란 옛 방식이 아니라 즉 영을 통해서 하느님의 법이 내 안에 새겨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베드로 첫째 서간 3장 21절에서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는 그것이 가리키는 본역인 세례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세례는 몸에 때를 씻어내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그리스도께 바른 양심을 청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세례를 통해서 바른 양심이 새겨지는 것 이것이 새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가운데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이러한 것을 옛 계약과 새 계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명확하게 즉 새 계약이 어떤 계약인지를 히브리서는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데 여기서 노래 듣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옛 계약과 새 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일의 서로 사랑하여라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새롭게 바뀌게 되는 에제키엘에 나와 있던 이 영이 성령으로 느껴지면서 이제 아, 새 계약을 맺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제가 로마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법전이라는 옛 방식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새 방식으로 하느님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로마서 7장 6절의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히브리서를 좀 볼 텐데요. 히브리서에서는 새롭게 바뀐 계약, 즉 새 계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옛 계약과 새 계약에 대한 용어를 쓰고 있는 게 이 히브리서가 아주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옛 계약과 새 계약을 아주 잘 비교해 주는 서관인데요. 옛 계약. 옛 계약은 성전에서 예물과 제물을 바치는 계약으로서 예물과 제물을 바치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예배하는 이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하는 방식이 곧 옛 계약이라고 히브리서 9장 9절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몸을 씻는 여러 가지 예식과 관련될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새 질서의 시대가 시작될 때까지만 부과된 외적인 법규일 따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옛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새 계약이 올 때까지 임시적으로 있을 외적인 법규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하느님과의 계약은 새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명확하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것들을 율법에 나타나 있는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바꾸는데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는 율법은 장차 일어날 좋은 것들의 그림자만 지니고 있을 뿐 바로 그 실체의 모습은 지니고 있지 않으므로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같은 제물로는 하느님께 나아가는 이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한 제물로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즉 율법에 나타나 있는 이 제물을 바치는 옛 계약의 방식 이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게 해주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히브리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이 제물의 옛 방식은 오히려 아 우리 안에 죄가 있구나 라는 것을 떠오르고 기억하게 만드는 요소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죠. 이것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율법은 좋은 거예요. 법은 좋은 건데 문제는 내가 그 법을 지킬 원동력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죠.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라고 여러 가지 어떤 규정들을 좀 정해주시죠. 그죠? 어렸을 때 그 훈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잘 따릅니까? 그렇지 않죠. 반항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다가 반항하다가 이 부모님의 어떤 그 훈육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가서 우리는 그 훈육이 아, 참 좋은 것이구나 깨닫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 하나의 가르침을 전해줄 뿐이지 이것을 살아가야 될 원동력을 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사랑이 있게 된다면 지킬 수 있겠지만 그 사랑이 없다면 당연히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사랑 또 부모님의 아까 제가 부모님의 훈육이 약간은 지침이긴 하지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건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내 안에 박힐 때 그런 부모님의 훈육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훈육의 어떤 모습을 똑같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옛 방식 즉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에서도 제물이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기억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받쳐짐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하면서 모든 사제는 날마다 서서 같은 제물을 거듭 바치며 직무를 수행하지만 그것들은 결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시려고 한번 제물을 바치고 나서 영구히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 희생 덕분에 우리 죄가 없어진 것이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법을 얻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게 이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죄를 없애는 건 단순히 율법 계명을 충실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희생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희생을 통해 드러난 그 사랑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이 곧 새 계약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분의 희생 덕분에 죄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 안에서 저는 이것을 빚진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예수님 덕분에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분 덕분에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빚진 마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빚진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면 우리는 바른 양심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도록 이 빚진 마음이 동요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새 계약, 신약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약의 백성처럼 살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 어떤 사이비들은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앞에서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성전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즉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키는 주일을 지키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식일 이 안식일은 주간 마지막 날이거든요. 달력에 보시면 주간 마지막 날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안식일,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속죄 제물을 바쳐야 한다고 해서 돈을 요구하거나 또 이러한 어떤 안식일에 대한 것을 통해서 주일의 개념을 즉 혼란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레위기에 나타난 음식 규정에 대한 법을 지키면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7절에 보면 돼지는 굽이 갈라지고 그 틈이 벌어져 있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나와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바로 신약의 백성이 아니라 구약의 백성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 신약의 백성들은 이제 음식 규정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즉 가난한 사람들과 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드리기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랑의 이중계명인 것이지 그 사랑의 이중계명을 조금은 퇴색시키는 여러 가지 어떤 인간의 죄를 옹매는 그런 규정들을 파괴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계약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신약의 백성들은 율법 규정 안에서 쓸데없이 인간을 옹매는 그러한 음식 규정에 대한 것들을 타파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러한 음식 규정이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자성과 자비에 대한 규정들을 훨씬 더 강하게 가져간 백성들이 바로 신약의 백성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신약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관찰하고 또 묵상하고 또 그분이 나였다면 내가 그분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라는 어떤 성찰들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필립비서 2장 5절부터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찬미가로서 표현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는데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나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라고 필립비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조차도 하느님과 같았지만 그것을 당연한 것을 여기지 않고 당신 자신을 비우셔서, 즉 종의 모습으로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당신 자신을 낮추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셨던 것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춰서 겸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희생만 하고 산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약속된 것을 얻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하는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왜냐하면 겸손과 순종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 그분의 삶이 어떤 모습을 의미를 갖고 있구나 라는 것 안에서 살아가야 하다 보니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 인내는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크게 나누면 두 부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생존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는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존을 중심하는 사람들은 뭐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내 생존과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하루하루 어떻게 넘겨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 이익과 내 이득이 훨씬 더 중점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생존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가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내 행위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고 또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가르침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의미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가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인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의미와 가치를 알 때 인내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의미와 가치가 모른 상태에서 참는 건 인내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참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폭발해서 더욱더 나쁜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인내는 바로 그 참된 가치와 의미를 알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러한 어떤 인내의 깊은 의미들을 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어떻게 있습니까? 아까 제가 필립비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들려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순종의 모습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그 의미와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때 인내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가치와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인내가 쉽지만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인내의 첫 번째 출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노래 듣고 오시죠. 레이디 가가의 Always Remember Us This Way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Thank you. Letters on the sky burning in your eyes. You look at me, babe, I wanna catch on fire. It's buried in my soul like California gold. You found the light in me that I couldn't find. So when I'm all choked up but I can't find the words,
네, 레이디 가가의 Always Remember Us This Way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앞에서 사실 그 인내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내가 되게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인내가 사실 쉽지만은 않죠. 내가 인내를 하다 보면 왜 나만 해야 되는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그 인내가 너무 심하다 보면 나 자신을 또 무너뜨리는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무작정 인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인내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필요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인내를 위해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가르쳐줍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미리 기록된 것은 우리를 가르치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받아 희망을 간직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인내를 하기 위해선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시어 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내를 했던 이 신앙인들의 삶이 압축적으로 녹아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공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참 의미와 참 가치를 깨닫는 가운데 인내라는 덕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성경 공부를 어디서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성성 못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성성 못자리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곳은 여러 군데가 많이 있습니다. 뭐 가톨릭 성서 모임부터 시작해서 뭐 바오로 딸 성경 공부라든지 또 시알트르 성경 공부 또 까리타스에서 하는 여정이라든지 또 뭐 베네딕토에서 뚜치메레딕토 하는 베네딕토 학교라든지 여러 어떤 성경 공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만 한다고 해서 뭔가 학습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성경의 참된 의미는 인내를 배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인내했던 성경 공부를 했던 이들과 나눔이 중요합니다. 지식은 사실은 교만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눔을 통해서 그 서로서로의 어떤 그런 지혜들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나눔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셨던 가르침들이 나만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운데 인내를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성경 공부를 지식적인 차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지식과 나눔이 동반된 성경 공부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진정한 인내의 어떤 성경에 가르쳐주는 신앙의 인내의 덕을 잘 쌓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카나의 기적에 대해서 꽤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카나의 기적이 담고 있는 의미들은 너무나 많을 수 있겠지만 우리 카나의 기적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변화된 계약이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 라는 것을 마음속에 되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들이 새 계약의 백성, 신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신약의 백성 안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신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약보다는 신약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복음서를 먼저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바꿔놨기 때문에 그분의 삶과 가르침 우리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서에 대한 것들을 먼저 잘 읽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성경 공부를 이 창세기부터 해야 된다는 분들이 꽤 있는데 사실 창세기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래도 성경의 공부는 우리들에게 신약의 어떤 계약을 마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다는 것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를 좀 해보고자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약 중심의 성경 공부는 성서 못자리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계속해서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78편 마스킬 아삽. 내 백성아, 나의 가르침을 들어라. 내 입이 하는 말에 너희 귀를 기울여라. 내가 입을 열어 격언을, 예로부터 내려오는 금언들을 말하리라.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을,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것을, 우리가 그 자손들에게 숨기지 않고 미래의 세대에게 들려주려 한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권능을, 그분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그분께서 야곱의 범을 정하시고 이스라엘의 가르침을 세우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것으로서 이를 그 자손들에게 알리려 하십니다. 미래의 세대, 장차 태어날 자손들이 알아듣고서 그들도 일어나 제 자손들에게 들려주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들이 하느님께 신뢰를 두고 하느님의 업적을 잊지 않으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어 고집부리고 반항하던 세대였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되지 말라 하십니다. 그 세대는 마음을 확고히 하지 않고 그들의 정신은 하느님께 신실하지 않았다. 에프라임의 자손들, 활로 무장한 그들이 전투의 날에 등을 돌렸다. 그들은 하느님의 계약을 지키지 않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걷기를 마다하였다. 그리고 잊어버렸다. 그분의 위협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기적들을. 그분께서는 그들의 조상들 앞에서 이적을 일으키셨다. 이집트 땅 초안 평야에서 바다를 가르시어 그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물을 둑처럼 세우셨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이면 불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사막에서 바위들을 쪼개시어 시면에서처럼 흡족히 물을 마시게 하셨다. 돌덩이에서 시내들이 솟게 하시어 강처럼 물이 흘러내리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그분께 죄를 짓고 사막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께 반항하였다. 마음속으로 하느님을 시험하며 제 욕심대로 먹을 것을 요구하였다. 하느님을 거슬러 말하였다. 하느님이신들, 광야에다 상을 차려내실 수 있으랴. 보라, 바위를 치시니 물이 흐르고 시냇물이 넘쳐 흘렀지만 빵까지 주실 수 있으랴. 당신 백성에게 고기를 장만해 주실 수 있으랴. 이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격노하시니 야곱을 거슬러 불길이 타오르고 이스라엘을 거슬러 분노가 솟아올랐다. 그들이 하느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도우심에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위에 구름에 명령하시고 하늘의 문들을 여시어 그들 위에 만나를 비처럼 내려먹게 하시고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셨다. 천사들의 빵을 사람이 먹었다. 그들에게 음식을 배부르도록 보내셨다. 하늘에서 새바람을 일으키시고 당신 힘으로 마바람을 몰아오시어 그들 위에 고기를 먼지처럼, 날짐승을 바다의 모래처럼 내리셨다. 당신의 진영 한가운데에, 당신의 거처 둘레에 떨어지게 하시어 그들이 실컷 먹고 배불렀으니 그들의 욕심을 채워주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입에 먹을 것이 들어있는데도 욕심을 멀리하지 않았다. 하느님의 분노가 그들을 거슬러 치솟아 그들 가운데 건장한 사나이들을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거꾸러뜨리셨다. 이 모든 것을 보고도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그분의 기적들을 믿지 않았다. 이에 그분께서는 그들의 날수를 단숨에, 그들의 해수를 공포 속에 쓰러지게 하셨다. 그들을 죽이실제야 그들은 그분을 찾고 돌이켜 하느님을 찾아 하느님께서 그들의 바위이심을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입으로 그분을 속이고 혀로 그분께 거짓말하였다. 그들은 그분께 마음을 확고히 하지 않고 그분 계약
사랑의 생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DWOA 비즈니스 JP 에듀케이션 전망존창 JMP로 국제공증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새로운 여론조사에서 뉴질랜드 연합정부가 정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7이 프랑스에서 열립니다. 한국의 고용상태가 저조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주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의 이번 스페인 사목 방문의 표어는 요한복음서 4장 35절 눈을 들어 저 밭들을 보아라입니다. 일상의 근심을 넘어 하느님의 현전을 재발견하고 타인에게 마음을 열라고 초대했습니다. 방문 첫날 마드리드 왕궁에서 교황은 스페인 정보 관계자와 외교관들에게 분열과 양극화, 담론을 극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년 60만 명과 함께한 밤샘 기도에서는 그리스도처럼 인간다워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문 이튿날 120만 명이 참석한 성취의 성혈 대축일 미사에서 교황은 살아있는 신앙이 양극화로 고통받는 스페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교황은 순방 마지막 날 바다를 건너는 아프리카 이주민들의 유럽 진입 관문인 카나리아 제도를 방문해 사망한 이주민들을 추모했습니다. 바르셀로나 방문에서는 가톨릭 공동체의 일치의 증인이자 예언자가 되어달라고 공고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자극이 가득한 문화에서 침묵과 내면을 가꾸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사회론 여론조사에서 연립 여당은 예산안 발표 이후 별다른 지지율 상승 효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적으로 국민당의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 업체 쿠리아가 매월 실시하는 납세자 연맹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당, 뉴질랜드 제1당, 액트당은 여전히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그 차이는 매우 근소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유권자들에게 즉각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른바 선심성 정책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국가 지정을 흑자로 되돌리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코리아의 여론조사는 예산안 발표 약 일주일 후부터 진행됐습니다. 정당 지지율에서 노동당이 0.3%포인트 상승한 32.2%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고 국민당은 0.1%포인트 오른 30.1%, 녹색당은 1.8%포인트 상승한 11.5%, 뉴질랜드 제1당 0.3%포인트 하락한 11.4%, 액트당 1.3%포인트 상승한 7.8%, 대파트 이마오리 1%포인트 하락한 3.1%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대로 오늘 총선이 치러진다면 연립 여당은 62석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지만 야권 블록은 58석에 그쳐 과반 확보에 실패하게 됩니다. 한편 선호 총리 조사에서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 2.7%포인트 하락한 18.8%, 그리스 힙킨스 노동당 대표 1.9%포인트 하락한 17.1%로 주요 양당 지도자 모두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뉴질랜드 재무장관 니콜라 윌리스가 15일 사실상 총선 모드에 돌입하며 노동당의 재정 공약을 정조준했습니다. 그는 이날 국민당 재무담당 대변인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당이 아직 설명하지 않은 182억 뉴질랜드 달러 규모의 재정 부담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윌리스 장관은 취임 이후 재정 건전성과 지출 억제를 핵심 정치 자산으로 내세워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소규모 예산안과 긴축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조기 재정 흑자 달성을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그는 이전 노동당 정부가 세금 인상과 과도한 재정 지출에 의존했다고 비판하며 자신과 국민당을 재정 책임성의 상징으로 부각시켜왔습니다. 이번 공세는 국회의 집중 심의 주관을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윌리스는 노동당의 정책 발표와 언론 인터뷰, 기존 공약 등을 종합해 지출 계획과 세입 계획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그는 2017년 스티브 조이스 전 재무장관이 제기했던 재정 구멍 논란과는 선을 그었습니다. 우선 노동당에 설명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사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노동당이 추진하는 미래 기금의 경우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을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윌리스 측은 가장 규모가 큰 국영기업 5곳의 배당금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번 전략은 노동당을 경제 운영에 취약한 정당으로 보이게 하려는 국민당의 전통적 선거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유권자들은 정부가 야당 비판보다 자신의 성과와 정책 비전을 설명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당이 이 같은 공세 나선 배경에는 접전 양상의 여론조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도 연립정부가 근소하게 앞섰지만 지지율 변화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또한 물가, 의료, 주택, 유류비 등 주요 현안에서 노동당이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노동당이 이미 발표한 정책의 재원 마련 방안과 추가 세수 확보 계획을 공고해야 한다는 요구는 상당수 유권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공방은 11월 총선을 앞두고 경제와 재정 건전성을 둘러싼 양당의 핵심 전선이 될 전망입니다.
뉴질랜드 제1당은 뉴질랜드의 유전자 변형 기술 관련 법률을 대폭 개정하는 법안이 총선 전에 통과될 가능성이 낮으며 이 문제가 차기 총선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전자 기술 법안은 유전자 편집과 같은 기술을 연구실 밖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사실상 약 30년간 유지되어 온 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민당이 액트당 및 뉴질랜드 제1당과 체결한 연정 협약의 일부로 원래는 2025년 말까지 통과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연립정부 내부의 이견으로 인해 개혁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법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약 1만 5천 명이 의견을 제출했으며 그중 다수가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제1당 대표인 윈스턴 피터스는 이전부터 충분한 안전장치가 추가되지 않으면 법안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는 일요일 캠브리지에서 열린 공개 집회에서 현재 법안의 안정장치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며 현 상태로는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피터스는 뉴질랜드의 수출 경쟁력과 경제적 명성이 유전자 변형 없는 국가라는 이미지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뉴질랜드 제1당이 다른 정당들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 이러한 국가 브랜드 가치를 희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당이 노동당의 정책에 대한 비난에 대해 노동당의 바바라 에드먼즈 경제 담당 대변인은 국민당의 공격이 오히려 자신들의 정책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에드먼즈는 이것은 자신들의 실적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이며 국민당도 지난 3년간의 공약 파기로 인해 뉴질랜드 국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에즈먼즈는 정부가 총 사업비 560억 달러로 추정되는 국가 중요 도로 사업 자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부 부채가 2023년 총선전 전망치보다 44억 달러 더 높아진 이유도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에즈먼드는 노동당이 이미 양도소득세 도입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이 세금은 뉴질랜드 국민 10명 중 1명 정도에게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드먼즈는 우리는 올해 후반에 완전한 재정계획을 발표해 노동당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국민들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I have a dream. 영어를 잘하면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틱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주십시오. DynaSpeak.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한 가운데 투자자들의 낙관론이 과도한 수준까지 치솟았다는 경고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주 가치평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가 2000년 닷컴 버블 당시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이 주목하는 지표는 미국 대형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 지수와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의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상승할수록 투자자들이 성장주와 기술주에 더욱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최근 해당 비율은 닷컴 버블 시기보다 높은 수준까지 올라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공지능 열풍이 이런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AI 관련 기업들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막대한 프리미엄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술주가 전체 시장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의 주가 수준이 기업 실적 개선 속도를 앞서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다만 현재 상황이 2000년 닷컴 버블과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당시 많은 인터넷 기업들은 수익 구조가 불확실했지만 현재 시장을 이끄는 대형 기술 기업들은 막대한 현금 흐름과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소수 기업에 투자 자금이 집중되는 현상은 위험 요인으로 꼽힙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이나 성장 둔화 신호가 나타날 경우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뉴질랜드 증시를 대표하는 NZX50 지수는 올해 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수는 13,394포인트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지난해보다 상승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술주 중심의 강세장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재의 높은 가치평가 수준을 고려할 때 투자자들이 과도한 낙관론에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시장의 기대가 높아질수록 작은 실망에도 주가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전국 부동산 경매에 나온 매물이 2주 연속 300건 미만에 머물렀지만 낙찰률은 3분의 1을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최근 주택 경매 시장에서는 겨울철 침체 분위기가 짙어지며 활동 수준이 매우 낮은 상태를 이어갔습니다. 인터넷.co.nz가 6월 6일부터 12일까지 정부에서 진행된 주거용 부동산 경매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296채의 주택이 경매에 나왔으며 이는 해당 매체가 추적하는 경매 기준으로 2주 연속 매물 건수가 300건 이하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111채가 경매되어 낙찰되며 전체 낙찰률은 3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최소한 낙찰률을 3분의 1 이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의 낙찰률 32%와 비교하면 개선된 수치입니다. 경매시장이 통상적인 계절적 흐름을 따른다면 향후 몇 달 동안 경매 활동은 점진적으로 더 약해지다가 8월 중순경 바닥을 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9월 봄철이 시작되면서 다시 활기를 되찾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필데이스 주최 측은 올해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가 바로 너무 빠른 성장이었다며 이미 내년 행사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필데이스에는 13만 2천 명 이상이 방문했으며 특히 개막일 방문객 수는 최근 행사 역사상 가장 많았습니다. 매년 와이카토 지역에서 열리는 필데이스는 농업 관련 박람회로 전통적인 트랙터부터 최신 농업기술 혁신 제품까지 다양한 농업 장비와 서비스를 선보이는 행사입니다. 필데이스 협회 최고 경영자 리처드 린드루스는 행사에 참가한 전시업체와 판매업체 부스는 행사 한 달 전 이미 모두 매진됐으며 총 1,100개의 부스가 운영됐다고 말했습니다. 린드루스는 전시를 원하는 업체들이 대기 명단에 오르고 행사에 참석하려는 사람들이 도로까지 줄을 서 있는 상황이라며 그것은 성장에 따른 문제라며 주최 측이 내년 행사에서는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을 이미 수립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 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 뉴스입니다. 중동 정세 급변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라는 지정학적 위기 속에 주요 7개국과 초청국 정상들이 프랑스에 모입니다. 현지 시간 14일 올해 G7 의장국인 프랑스 엘리제궁에 따르면 G7 및 초청국 정상들은 15일부터 17일까지 프랑스 남서부 휴양지 에비앙 레뱅에 모여 지정학적 위기와 글로벌 경제 문제 등 국제 현안을 논의합니다. 매년 의정국이 논의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를 초청해 확대 회담을 할 수 있는데 올해는 한국과 브라질, 인도, 케냐, 이집트 등 5개국 정상이 초청됐습니다. 엘리제궁 관계자는 이번 G7 회의에서 세 가지 중요한 일정이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회의 첫날인 15일 저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G7 정상들이 모여 중동 문제와 우크라이나 현안 거시 문제, 불균형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둘째 날인 16일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G7 정상 간 우크라이나 관련 회의가 열립니다. 회의 마지막 날인 17일엔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 등 테크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해 인공지능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전쟁 종전 및 비핵화 등을 위한 이란과의 합의가 미국 현지 시간 14일 서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며 서명 직후 호르무즈 해협은 모두에게 개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사실 이란은 더 이상 핵무기를 원하지 않으며 구매, 개발 또는 그 어떤 형태의 조달을 통해서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합의를 통해 이란의 비핵화 약속을 받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란과의 관계는 이전 미국 행정부들이 맺었던 관계와는 많이 다르고 더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양국이 잠정 합의한 양해각서는 이란이 비핵화 등과 관련된 약속을 이행하는 것에 상응해 동결 자금 및 제재를 해제하는 방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양해각서 서명과 동시에 이란에 지불하는 경제적 대가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중국 정부 채무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 위안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중국 매체 제1재경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은 최근 5월 금융통계 발표를 통해 5월 말 기준 정부 채무잔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1% 늘어난 100조 6천억 위안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 채무는 주로 정부의 채권 발행에 따른 것으로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경제 하강 압력에 대응해 적극적인 정책을 펴왔다고 제1재경은 설명했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정부 채무 규모가 크지만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면서 무엇보다 중앙정부가 충분한 채권 발행 여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중국은 정부 채무를 임금 등 소비성 지출로 쓴 게 아니라 주로 에너지, 교통, 건설에 사용했고 외채 부증이 작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한국 경제는 고성장 국면이지만 고용은 처져있고 증시는 화랑을 맞이한 가운데 등락폭을 키우고 있으며 환율과 물가가 오르면서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부문별로는 불균형과 약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영역이 고용입니다. 5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만 명 0.1% 감소해 2024년 12월 마이너스 5만 2천 명, 이후 17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은 3월까지 2개월 연속 20만 명대를 유지했으나 4월에 7만 4천 명으로 쪼그라들었고 지난달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제조업 취업자가 14만 명이나 감소한 것이 고용시장에 타격을 줬습니다. 반도체가 성장을 이끌고 있지만 이 업종의 취업자는 전체 제조업 취업자의 4% 정도에 불과해 고용 유발 효과를 그리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젊은 층이 취업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력직 선호 및 수시 채용 확대의 경향 속에 20대 취업자는 43개월 연속 감소했고 직장 초년생의 주축인 30에서 34세는 실업자가 10개월 연속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레스.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B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85원 18전, 한국에서 보낼 때 894원 03전, 한국에서 받을 때 876원 33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구름이 낀 날씨에 간헐적으로 비가 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 내일은 부분적으로 구름이 낀 날씨에 약간의 비가 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안미영 함성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 스피크 TWOA 비즈니스 에듀 킹덤 컬리지 다녀모라 전망 좋은 창 JMP로 국제 공정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게시판입니다. 더 피아노바 안내입니다. 뛰어난 피아니스트 로빈 켈리와 제이슨 테 메테가 어떤 곡이든 완벽하게 연주할 준비가 되어 있고 매일 밤 다른 진행자가 등장하는 이 심야의 놀이터는 카바레스타와 관객이 함께 어우러져 즐거운 흥겨움을 선사합니다. 무료 입장이며 6월 24일 수요일, 6월 27일 토요일까지 오후 7시 30분, 30분에서 11시 55분에 더 시빅 코너 오브 퀸 스트리트 시티 센터에서 있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안내입니다. 5세 이상 어린이를 위한 무료, 재미있고 교육적인 방과후 프로그램입니다. 공예 미술 및 STEM 활동을 제공합니다. 사전 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활동 정보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됩니다. STEM 활동은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만들기, 코딩, 과학실험을 결합한 활동입니다. 간단한 가정용품 제작부터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복잡한 공학과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6월 15일, 22일, 29일, 월요일 3시 15분에서 4시 아본데일 라이브러리 93 로즈뱅크 로드 아본데일에서 있습니다. 서부지역 노선탐험 웨스턴라인 익스플로러 안내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오클랜드 서부 노선을 탐험하는 무료 어드벤처에 참여해보세요. 핸더슨역에서 어드벤처 지도, 연필, AT 홉카드를 받으시고 기차를 타고 내리며 지역 명소를 둘러보고 재미있는 활동에 참여하고 스탬프를 모으시고 도보, 휠체어, 편리한 기차를 이용하여 나만의 속도로 여행하는 특별한 경험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 성인에게는 AT 홉카드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주말에는 어린이 무료 탑승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도전 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소 3개 이상의 활동을 완료하고 핸더슨역으로 돌아오면 경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핸더슨 트레인 스테이션에서 있습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